예레미야 38번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약 선민인 교회가 세상의 모든 방면으로부터 분별됨. 이 메시지에서 나는 46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에 있는 열국에 관한 추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생명 수업에서 나의 관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순서에 있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사건들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이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를 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은 알지만 그것들의 영적인 의미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거나 연구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경 안에 있는 줄거리를 읽거나 문자대로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46장부터 51장까지에 대한 나의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연루된 이방 위에 내려진 여호와의 징벌과 심판의 영적인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애굽은 생계를 유지하고 누림이 있는 세상을 예표하며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는 세상을 예표함.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열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다룬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과 연루된 열국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 관해 말했습니다. 열국에 관하여 말할 때 그는 맨 먼저 애굽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먼저는 애굽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면 먼저 바벨론이 바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 땅인 갈대아로부터 좋은 땅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브라함이 약해졌을 때 그는 애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바벨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인간의 자아를 높이는 것의 기원, 즉 근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작된 후 세상은 생계를 유지하며 오락을 갖는 방면에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과 함께 애굽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인간의 자아를 높였지만 거기에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오락을 즐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있는 순서에 따르면 바벨이 먼저 언급되고 애굽은 그 다음입니다. 기근의 기간 동안에 애굽은 여전히 양식이 있었던 거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안정과 누림의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열국을 징벌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심판받을 마지막 열국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열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선민의 예표인 이스라엘. 또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열국과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선민인 우리가 많은 방면에서 세상과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있는 열국은 세상의 아홉 가지 다른 방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훨씬 더 많은 방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방면들로 더럽혀지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분별되며 그 방면들 중 어느 것으로도 둘러싸이거나 혼합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방면에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며 그분의 선민인 교회와 세상의 각 방면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두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각종 방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세상의 방면이 어떤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갈망에 쌓여 있거나 세상적인 향락들을 누리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첫째 가는 원수이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하심.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훼파한 나라였습니다. 그 외에도 느부갓네살 휘하의 바벨론 군대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기명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릇들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성별되고 분별된 어떤 것이라고 여겨 감히 만지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기명들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그것들을 그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극도로 모독했으며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보수하심, 곧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으로 묘사된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한 나라였으며 그 왕은 사탄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 땅의 인간 통치의 시작과 끝 모두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수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정죄되고 징벌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바벨론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된 종교적인 큰 바벨론과 정치적인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사람을 높이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분의 첫째 가는 원수를 이 땅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근원과 기원이신 삼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제시해 줌.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근원과 기원이신 삼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을 누릴 것이며 우리 안으로 그분의 분배하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아보사 우리로부터 세상을 제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는 바벨론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배역이나 자기 높임이나 우상 숭배도 깨끗이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그분의 분배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적합한 장소로 애굽을 누리는 대신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이며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입니다.